지금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대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거룩히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 하는 말은 깨끗하게 되다 또는 구별되다. 구별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구별이라는 게 여러분 여길 좀 한번 보세요. 구별이 이것과 이것의 이렇게 다름, 나누는 것,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별을 이야기할 때는 요 방향을 바꿔서 위아래로 피조물 세계와 하나님의 구별, 이 세상의 모든 권세, 영광, 모든 지혜, 능력, 모든 영원함, 이런 것들 다 모든 사람의 것들, 모든 피조물의 것들, 심지어 신들의 것까지도 하나님과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뛰어나고 하나님은 피조물 세계가 가질 수 없는 거룩함을 갖고 있는 그런 것이 구별의 참된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송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옛날 우리가 옛날 그 번역 성경 그 구역에서는 나라 이 임하옵시고, 우리말 번역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영어, 아니 원문 번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말은 토시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말이 없는 토시가 있는데 그 토시를 붙일 때 그 토시를 어떻게 붙일 것인가 할 때 그 우리가 주어에 붙이는 토시, 은는 이가 이런 그 토시를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누구는 누구누구, 누군 누구, 아니 누군 밑에 받침이 있으면, 받침이 있으면 은이 따라오고 받침이 없으면 는이 되고 하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를 붙일까 가를 붙일까는 바로 그 토시 앞에 있는 받침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하면 받침이 없기 때문에 가가 되고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표준말의 방식입니다. 근데 옛날 이북 사람들은 그 은는 이가라는 토시를 붙일 때 앞에 받침이 없어도 이를 갖다 붙이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각 지방의 약간의 그 사투리에 속하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그 방식이 우리 성경 번역에도 들어왔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런 표현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말할 때 이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할까요? 나라. 이 나라라는 거는 우선 성경에 원문 성경에 그 나라를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나라를 앞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이 두 개나 붙어 있어요. 하나는 유라는 너라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관사 그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다 살려서 번역하면 당신의 그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아니, 우리 말에는, 우리 말에는 그 정관사를 때때로 많이 빼요. 그런 그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그 앞에 있는 유, 당신의 나라. 우리가 그걸 노래를 하거나 그럴 때는 당신의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말로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에게 당신 그렇게 말하면 그건 낮춤말입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말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그 당신이 2인칭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때는 버릇없는 이야기가 되니까 아예 그걸 빼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걸 돌려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렇게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아예 빼버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연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그 나라가 임하시며 이걸 좀 풀어서 다시 이야기하면 아버지의 그 나라 하나님 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신 곧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에 있어서 특히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이 이야기는 뭐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핵심 주제고 메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가르침들 있죠. 근데 그 가르침의 큰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맨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번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했던 이야기죠. 근데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 곧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했던 이야기 그게 성경의 뼈대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그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관통해서 연구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일 흔히 많이 쓰는 방식이 구속사관이라고 그래요. 구속사라는 입장에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보는 그런 그 구속사적인 눈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방식, 뭐 그런 방식이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고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서 보는 그런 방식이 있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전체의 주제고 하나님의 핵심 주제이고 또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이야기를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상당수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같은 그 성경에 보면 마태가 그 일부러 그렇게 모아서 거기다 한 곳에다 놨지만 그 13장 전체의 비유 모든 비유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주제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의 공생애 33년을 마치고 그 다음 죽으신 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 40일을 사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실 때 그때 성경에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 다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의 일.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하신 많은 가르침의 그 핵심 주제도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시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도 그때는 예수님 40일밖에 안 계시잖아요. 제자들한테 하셔야 할 말씀들이 제한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 40일 동안에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다. 그만큼 이 하나님 나라가 성경에는 핵심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면, 여러분 혹시 시오니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시오니즘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시온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건 시온의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시온을 중심으로 세계를 재개편한다. 그 중심에 유대인들이 있다. 이게 시오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시오니즘의 기대를 부응해서 예수 메시아가 시온에서 왕에 등극하게 되고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되고 그 세상을 정복할 때 핵심으로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행사하고 그 일에 봉사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이게 이제 시오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다윗 때보다 더 강력한 나라를 구축한. 지금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보지만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기다리고 지금도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은 왕권을 가지고 로마 군사들을 다 멸하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스라엘이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강력한 힘의 나라, 그런 것을 꿈꾸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 보면 천국은 가난한 자들 것이고 사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오해를 했고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 속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신학 사상 가운데도 그런 신학 사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천년설, 천년이 있고 주님이 천년 전에 오느냐, 천년 후에 오느냐 이런 이야기를 전 천년설, 후 천년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그 신학적인 용어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후천년설. 그 후천년설은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개혁하고 이 땅을 재편해서 이 땅이 변화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으로 변화돼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여호와 증인이 바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교리들을 갖고 있지요. 이런 그 신학적 배경 아니래도 여러분 그 일반적으로 유토피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토피아는 이상향, 이상적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이라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하고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그들의 나라를 완벽한 나라를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나라는 여기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가르쳐 주신 이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의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제자들의 그 헛된 망상적인 기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여러 번 있는데요. 그 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재판을 하면서 내가 너를 놔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권세를 과시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냐 묻고 자기가 권세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한 빌라도 앞에서 내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라라는 이야기를 일반적인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보면 보다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요 세 가지 요소를 꼽습니다. 나라. 미국이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입니다. 바티칸이 나라입니까? 아닙니까? 나라입니다. 아, 이거는 어떻게 구별하느냐고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 주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백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그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미국은 캐나다와 접경된 거기로부터, 그 다음에 동서는 바다로 있으니까, 나라가 접해있지 않으니까 바다 끝까지, 그 다음에 남쪽은 멕시코가 다 있고 멕시코 국경. 요 안에 있는 땅, 요 영토가 있죠. 요 영토 땅. 이게 바로 미국의 영토고 이 나라에는 미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년 동안 우리 국민에게 그 권세를 위임받았을 뿐이고 4년 후에 다시 선거에서 또 한 번 권세를 주면 할 수도 있고 안 주면 못 할 수도 있고 백성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 그 다음에 주권, 그리고 백성. 모든 백성,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있어요. 요 세 가지 요소가 구비되지 않으면 나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도 정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어디 있는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나라를 이야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통치라는 개념인데 그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토. 영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 그러니까 개인의 삶 속에 가정일 수도 있고 교회, 그 다음에 선교지.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영토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근데 이게 하나님께는 이 두 번째가 저 위에 있는 하늘나라 하고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하늘나라에는 이미 하나님의 영토가 다 되어 있고 이 땅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임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는 이게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토까지 확실하게 선이 그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두 번째 방식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이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영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게 나라가 확장됩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바로 그렇게 그곳에서 사람들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넓어지는 그 영토가 그런 것을 전도 복음을 통해서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는 그런 방식을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 나라가 우리 개인의 심령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으로 우리를 드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나는 하나님 나라의 테라토이가 그 땅 끝이 내게까지 온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는 적어도 이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안의 삶, 내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 아, 여러분 그 혹시 사형리란 책자를 기억하십니까? 사형리 책자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그 그림으로 도표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예수님을 모신 삶과 예수님 모시지 않는 삶을 그림으로 그 비교를 했는데, 하나는 사람을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을 동그랗게 그리고 그 안에 가운데 의자가 있고, 의자를 이렇게 H자로 보이지만 그 의자입니다. 그걸 마음의 왕자를 표시하는 거고, 그리고 그 위에 내가 앉아 있으면 그건 내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내 나라에서 내가 내려오고 난 밑으로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 왕좌에 앉아 계시면 그것은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그런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을 사형리 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런 것을 여러분이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주님이 내 마음의 왕좌에 오시고 나는 그 밑에 내려앉으면 내가 백성이 되고 주님은 왕이 되고 내 마음의 영역, 이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의 방식이 그렇게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되면 완벽한 방식이 될 거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전해지지만 그 과정은 굉장히 미미하고 약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나라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많은 수많은 신령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속에 한때 많을 때는 20%까지 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적어도 이 세 가지 개념은 여러분이 가지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주의 나라가 확실하게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마음의 왕좌에 계속 앉아있으면 나는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셔드린 게 아니지요.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도하면서 내가 밑으로 내려오고 주님이 왕좌에 앉아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이게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고 그들은 왕좌 밑으로 내려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거를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만 할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해야 합니다. 선교를 후원하기도 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은, 그는 여러분 감나무 밑에 드러누워서 감 떨어지기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이 의미를 담아서 주의 복음이 모든 사람들 속에 전파돼서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그리고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하는가? 여러분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내 안에 복음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내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제가 그림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 아무것도 없다. 텅 비어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보면요. 내세울 것도 주장할 것도 없는 마음이 텅 빈 사람.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 내 안에 많은 생각, 욕심, 내 자아가 가득 들어있으면 주님이 비집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심령이 가난해지는,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이거를 가장 잘 표현한 예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아니 18장 3절로 4절,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예수님 앞에 온 어린아이들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도받기를 원해서 막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데 애들까지 와서 야 애들 좀 멀리 보내. 이랬지 않습니까? 애들은 막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 어린아이들 다가오는 그 어린아이들을 내쫓지 마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 그 아이들을 맞아서 이제 안수기도까지 해주는 바로 그 대목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같이 우리가 지금 어려져야 됩니까? 물리적인 그런 이야기 아니죠. 4절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주님 앞에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에,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마치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백지에 그림을 그리지 않고 이미 그려져 있는 그림 위에다 그림을 그리는 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이 순진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그렇게 순박한 요즘 아이들은 뭐 좀 너무 영특해가지고 때로는 좀 소름이 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요즘 아이들 연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이 정말 티없이 맑고 깨끗한 그 아이들의 그 텅 빈 마음 같은 그 겸손하고 낮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워도 겸손한 사람이 있고 못 배웠어도 아주 고집 세고 교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배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누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내려놓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초심으로 그렇게 선다면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것,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가장 지름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자세인데 그게 바로 거듭남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그 회개하는 그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터닝포인트 하는 그런 그 부분이 없으면 진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회개라는 건 어떤 걸까요? 회개, 돌아서는 거잖아요. 회개라는 건 돌아서는 걸 말합니다. 가던 길을 되돌아서는 것. 가던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길, 그걸 말합니다. 그 길에서 돌아서면 어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이야기. 그게 바로 거듭남이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 내가 나라는 왕권에 의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삶, 그것을 돌이켜서 내 안에 내가 죽고 내 안에 새로운 내가 태어나, 내가 죽기 전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새 왕으로 모시는 삶,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이요, 정치적인 용어를 이야기하면 쿠데타예요. 내 왕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왕권, 주님의 왕권을 내 안에 옹립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혁명이죠.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쥐고 흔드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죽이고 반역을 일으킨 거죠. 거듭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고 새 왕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서 예수님이 내 모든 것의 실권을 쥐고 주님 마음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회개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이 혁명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그것을 거친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안 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거듭남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죄의 유혹 앞에 섭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 가운데서 한 번도 나는 안 넘어지고 설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근데 여러분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을 우리 인간을 그렇게 진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보면 알아요.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난 거듭난 사람입니다. 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내가 어디서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죄와 싸우고 유혹 앞에 서고 그리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 그런 것들의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미안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용기를 다시 냅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시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삶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서 주님이 항상 왕으로 확인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온전하게 모시려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 그 과정 중에 하나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우리 주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십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바울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은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현장에서 수많은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많은 경험들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순탄한 꽃길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그리고 또 덧붙이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런데 의를 위하여 산다는 게 뭘까요? 의롭게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의롭게 산다는 게 남의 잘못을 지적질이나 하고 그런 것이 의롭게 사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게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습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환난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고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때로는 욕도 하고 돌도 던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 앞서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아니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받고 목숨을 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길까지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각오하고 의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랍니다. 때로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 주님의 명령권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다른 나라로 여행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도 있지만 의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다는 그런 각오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여러분 잊어버려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확인하며 그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나라가 임하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소서 막연히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내 안에서 내가 밑으로 내려와서 내가 백성이 되고 주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영역이란 영토가 주어지고 주권이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그 안에 백성인 내가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입니다. 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배한, 하나님의 통치가 서 있는 나라. 우리가 이 나라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바로 이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